열왕기상 21장, 21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에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강원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부이사장이었는데 이사장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맡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신고하러 온 것도 되고요. 좀 설교 말씀을 제가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그 말씀, 그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계승하고 역사를 계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의 내용은 옛날 이스라엘 북쪽 왕조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왕궁 근처에 그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가 조그마한 포도원을 하나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내게다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느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원이 궁중 곁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그 나물 밭을 삼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대신 네가 원하는 아주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만일 내가 원한다면 값은 얼마든지 좋으니 돈으로 후하게 갚으마. 이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내 열조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금하신다. 나봇이 왕의 요청을 거절하자 아합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아니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진 여부 형의 왕비 이세벨이 왕의 욕구 불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권력과 모략과 간계를 다 써가지고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고 봉해서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런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몰수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통해서 아합의 왕에게 무서운 책망과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그 나봇은 그 포도원에 대해서 세 가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포도원은 자기가 그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돈 벌어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이 물려준 것이다. 두 번째는 나봇은 그 유산을 수호할,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값을 준대도 비록 왕이 요구해도 그것은 절대로 팔아넘길 수 없는 재산이다. 이게 두 번째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나도 언젠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이 유산을 후손에게 잘 인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나봇과 포도원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 첫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정신적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조상들이 물려준 거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는 이 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유산을, 이런 유산을 더욱 훌륭한 유산으로 과거 받을 때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스토리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 나머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을 잊지 않고 그는 일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봇이 13살 때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숲이 우거진 골짜기를 지나서 포도농불이 얽혀있는 언덕을 걸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푸른 포도농장을 내려다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건너편에 보이는 포도원이 그 가로질러 있었는데 그 밑에는 감람동산이 있고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 집과 또 그 집이며 운물이며 감람 기름틀이 놓여 있는 것을 마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봇이 아버지는 그 나봇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나봇의 가문은 여러 세대를 걸쳐서 바로 이곳에서 살았느니라. 이 농장의 어느 구석, 어느 모퉁이나 우리 선조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저 우물에서는 우리 선조들과 가축들이 함께 물을 길어 마시며 살았다.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남부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가문이었다. 얼마 후에는 이 농장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게 이것을 물려줄 것이다. 그런데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이 농장은 단순한 땅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땅이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하면 삶의 터전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문의 자랑이요, 명예요, 긍지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이 바로 천금을 주어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뭐랄까 삶의 가치이며 유산이었습니다. 그 나봇은 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나봇은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권력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이런 것이 요구했을 때에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그럼 대단히 섭섭해할 겁니다. 제가 한번 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계실 때는 청와대에서 그 예배를 주일마다 드렸습니다. 하루 그 어느 장로님이 한 이틀 전에 찾아오시더니 오는 주일에 와서 청와대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수첩을 보니까 그때 어느 지방에 어느 교회 설교를 맡아 있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맡았는데 못 가겠다고. 근데 그분 말이 그래요. 여보시오, 대통령 16국에 국가 원수가 오라는데 목사님이 그거 좀 거절하면 안 되냐고, 사양하고 오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게 내가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저 조그만 수첩을 보이면서 저는 이 수첩에 먼저 적힌 건 꼭 지킵니다. 그리고 거절했더니 그게 한 두 달 후에 또 한 번 왔어요, 그분이. 어더니 그때도 내가 그래서 미리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미안하지만 한 석 주일이나 두 주일쯤 전에 좀 알려주시오. 근데 그때도 그렇게 안 하고 토요일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일 꼭 지난번에 거절했으니 오시오 그래. 또 수첩을 보니까 역시 그날도 어디가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화가 났어요. 돌아가면서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청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은데 오래 오지 그런다고. 장로님, 어느 장로님이세요. 화가 났습니다. 무렴 권력자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 참 쉬운 일 아니에요. 이 나봇의 경우는요, 생존권이 걸렸습니다. 생명 자체의 위험도 각오를 하지 않고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도 대통령께서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당신같이 깨끗한 사람이 이 일 좀 봐주시오. 그럼 그 자리에서 지금 마음이 아처는 안 들어도 노할 수가 없대요. 누구들 다 이해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런 희생을 각오하고 왕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조상의 유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선민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신성한 특권이었습니다. 이 이상의 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그것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나봇을 죽이고 조상의 유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는 그 가문의 고귀한 전통과 정신을 말살하는 것이냐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오늘 것을 지키는 건 누구나 하는데 과거의 것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봇처럼 신앙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 유산의 정신적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수호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 다듬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희생됐다, 이렇게 순교했다,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해놓은 일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고 말로 전하고 우리가 보존하고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 선배들의 유산과 업적이 우리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역사의 맥이 단절되지 않도록 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또 지키고 또 거기다 아름답게 장식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책임이고 또 사명입니까? 여러분, 다시 나봇의 아버지의 말 한 번 더 상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코 이 농장은 이 농장을 팔아서는 안 된다. 전당 잡혀서도 안 된다. 이 포도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다. 단순한 땅이 아니다. 조상들의 얼이 담긴 삶의 도장이요 삶의 길이다.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 보면 동양 사람하고 서구 사람들의 그 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그 교회 사택이 하나 있었어요.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살았는데 그때 그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님의 그 수양 아들 네 분이 무슨 일로 저를 밤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다가 그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의 동상이 여기저기 참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 있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둘씩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두 팔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조그마한 동상 하나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장에 남아있습니다. 그 이 박사님 생신인가 뭐 저 그때 언제 한번 제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 동상이 어디 있냐 하고 있더라고요. 참 조그맣더라고요. 요새는 좀 달라졌지. 어디 국회인가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조적으로요. 미국 여러분 게티스버그에 가면 그 남북전쟁 때에 전공을 세운 장병들 아주 전공을 많이 세운 장병들 또 그 반대 입장에서 싸우다가 다리가 부러졌고 손발이 잘린 또 목이 날아난 그런 폐장병들의 모습을 그대로 새긴 그런 동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관계한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승전한 그런 전공을 세운 장병들이야 여기다 동상을 세울 수 있지만은 이런 패잔병들, 반군들, 이런 사람들까지 동상을 세울 건 뭐 있냐 그랬더니 말이 인간이 살아간 동안의 공과 과를 있었던 그대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자는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소산입니다. 그런 대답을 그 관리하는 분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보통 사람이 하는 거죠? 훌륭합니까? 우리 기독교 국가인 그 독일 사람들은 나치 정권의 그 만행을 그대로 담은 기념관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있고 또 독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잘잘못을 깨닫게 하고 피해국에 사과하는,를 하는가 하면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늘 이것 때문에 싸우지만은 여러분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보면서 동서 간의 문화인식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연속보다는 단절된 참으로 면모만을 보여주려는 우리의 문화인식이나 역사 보존 인식의 빈곤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서양사람과 보면 폭대조적입니다. 제가 미국 어느 곳에 갔다가 조그마한 마을에 한번 갔는데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조그마한 공원이 아니지 무슨 풀밭이 있는데 거기도 동상이 하나 딱 써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왜 여기 동상이 있어요? 조금 마을에 물어봤더니 이 마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공을 세운 분이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를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동상을 세웠다고 그래요. 우리가 좀 돌아보면요. 이씨 왕조의 역사적인 고전이 프랑스 정부 도서관에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민족 상잔의 비극적인 6.25 전쟁 문서가 러시아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거 아니어서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해방 직후에 우리 정부의 정보 문서가 미국의 어느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도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에 최초로 발행한 우표 몇 장이 스위스의 한 수집가에서 고가의 희귀품으로 전시되어서 그때 한동안 우리를 부끄럽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다 물론 우리 형편이 그랬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의식의 부족입니다. 한국교회가 출판한 성경의 초기 원본이 런던 박물관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고에는 공에서는 해마다 이런 것들을 어디 뭐이 우리과 관계되는 것이 있는가 해서 여기저기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돈을 많이 주고 사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서공에 가시면 거기에 도서관에 책이 꽤 많습니다. 책도 있고 이런 것이 꽤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나 국가에 공헌한 기독교 인물들의 역사적인 보존은 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행을 많이 하시니까 영국을 방문하시면 18세기의 개혁자 존 웨슬리의 생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올드스게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했던 그 사진, 그가 설교했던 교회가 강단이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낡았지만요. 또 프랑스 근교에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의 생가와 그 역사적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볼 때 그저 뭐 별 새로운 것 같지도 않은데 바로 그게 좋습니다. 한번 파리에서 제가 교회 집회를 하는데 여관 하나 잡아주세요. 근데 그 여관 잡아주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쇠를 잠갔다 또 들어갈 때 풀고 들어가고 그래요. 썰은 처음에 모스크바처럼.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의자가 삐그덕거리고 또 이 뭐 침대가 다 낡아서 삐그덕해요.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잘하고 그러냐 내가 그랬어요. 좀 편한 데 가자 자고 그랬더니 여기는 이게 비싼 집이래요. 비싼 이게 아주 값이 비싸대요. 하룻밤 자는데도 왜 옛날 걸 보존한다고 해서 그렇답니다. 뭐 그런 걸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에 문화유산의 역사적 보존을 보수적인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 문화나 한국 전통사회 유산이 이교적이다 그런 타종교적인 요소가 짙다 하는 이유로 많이 처음에 경실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와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선교의 제2세기에 들어선 우리 한국교회는 그 문화적인 선교의식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존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될 겁니다. 그나마 우리 이런 큰 기관은 물론이지만 교회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저희 제가 속한 그 교단에 어느 목사 한 분은요,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성결교의 교단, 그 제가 성결교 소단인데요, 교단 안에 다 제주도서부터 시골까지 도시까지 목사들뿐이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님도 권사도 주일학 선생도 뭐인가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하게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길 전부 답사해가지고 지금 10권이 나왔습니다. 요새 10권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한 4, 500명 돼요. 한 20페이지씩 10페이지씩. 그럼 그 사선들이 또 다 돈을 내고 그걸 위해서 출판을 위해서. 그리고 한번 그 강당에 모였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우리 딸이 이랬다, 뭐 또 우리 누가 이랬다, 우리 교회 누가 이랬다 칭찬 자랑하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현재 서울시가 문화재로 제정한 정동 제일감리교회 있지요. 그다음에 또 그 화성입니까? 어디 가면 제암리교회 있습니다. 근련에 와서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기념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 이런 한 번씩 꼭 가보셔야 됩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기념관, 유족유품들이 보존되어 있는 것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양지에다가 건립된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마 수십만 명이 다녀갔을 거예요. 전 자세히 숫자는 모릅니다만.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여기 유니언 기념교회도 여기 하나 섰습니다. 그 없을 때 그 유니언 교회 한번 가보니까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자꾸 이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100주년 기념으로 이걸 하나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인천의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근련에 한경진 목사님을 위한 기념관이 영락교회도 있고 숭실대학교도 있고 장신대 안에도 있고 설악산에는 그 뭡니까 저 고합그룹에 있던 장 회장께서 거의 추양 한 목사님의 아호를 따서 추양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여기 기념 사업의 회장이 우리 강배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디라고 한동안 불렸던 그 이성봉 목사 부흥사요, 그분의 그 기념 뭐에 별로 없었는데 그 체포를 저 수암 충북 수암보 동산에다가 그 따님 네분이 아주 깨끗하게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들 가서 조그마한데 이보다 더 작지요. 그냥 아주 아름답게 세워놓고 거기 가서 그 유족도 보고 그래 남긴 유품도 보고 또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신앙 선조들의 유산과 업적들이 많았는데 자꾸 우리에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라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산이라고 해서 아주 머저리 없애버린 것도 맞습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 이건 참으로 우리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니언 교회 하나 세워놓고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가 여기 우리 한국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 어제 무슨 뭐 감리교니 장로교니 루터교니 하는 것 말고 모든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에 저번에 10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가 여기 서게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어느 정집사님 어느 분이 말씀하는데 봐서 세계의 교회가 많이 알려질 때예요. 우리 국내에도 보면요, 그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교회 세웠다면 그 우리 교인들 다 거기 갈 거 아니야. 그 교인 당신 내 교인들 하나도 안 와. 내가 거기는 마음 있는 분들이 와. 조상들 생각하는 분들이 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역사의 맥이 단절되지 않도록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훌륭한 공헌을 벌써 이미 센 지 1년 지금 됐나요? 1년 더 있으면 조금 있으면 되지 1년 됐는데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뭐 숫자가 얼마 모였다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벌써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에 적어도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적인 유산을 다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회의 120년 동안의 역사는 우리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느 기관보다도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우리 백성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여러분들이 첫째는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런 교회 멤버가 돼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남이 못한 일을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 후손들에게 좀 선조로부터 받은 신앙유산을 잘 계승해 주리라고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지식들과 교회들에게 처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와서 절만 했으면 됐는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21년인데 10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후에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조직을 하고 또 이제 법인체가 돼서 그동안 이것저것에 조금씩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근년에 가장 큰 일을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서 백주년 점으로 기념이 교회가 이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여기 모여서 우리 선조들의 남기신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고 또 본받고 또 우리 그분도 그들보다도 더 잘 믿어서 우리 후대에 그것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기회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제는 건강한 교회로, 균형 있는 교회로 앞으로 성장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또 우리 민족이 달라질 수 있도록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주의 귀하신 종을 BBC에서 모든 여기 재직들과 교우 전체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